4월 11일 SBS 낮종합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은 전원 사의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완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며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급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선 참패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원인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 쇄신의 첫걸음은 인적 쇄신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 전원도 사의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집권 초기부터 강조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 전국 민생토론회를 거치며 언급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선 거대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 대국민, 대야 설득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완패한 것인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당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밝히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길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합쳐서 108석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 103석보다 의석수는 조금 늘었고 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범야권에 180석 이상을 내주면서 총선에서 완패했습니다. 다만 한강벨트 가운데 서울 마포갑 조정훈 후보와 최대 격전지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가 승리했고 용산에서는 현역 권영세 후보가 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따돌리고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낙동강 벨트가 포함된 부산 경남에서도 34석 가운데 30석을 차지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총선에서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0석 넘게 차지하며 압승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까지 합하면 180석을 훌쩍 넘기는 야권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정권 심판과 이재명 조국 심판을 놓고 격돌한 22대 총선. 민심의 선택은 민주당 등 야권이 내세운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민주당은 254석 지역구 의석 중 161석을 확보했습니다. 비례의석 포함 151석 이상을 목표로 했는데 비례의석을 빼고도 과반의석을 확보한 겁니다.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의석을 합치면 175석으로 지난 총선 180석에 육박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을 승리한 이재명 상임 선대위원장은 오늘 선대위 해단식에서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면서도 당선자들에게 겸손한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조국 혁신당이 내건 법야권 200석에 미치지 못했지만 대선 패배 후 사법 리스크, 개파 갈등 속에서 당을 진두지휘하며 총선 압승을 일궈낸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 횡재, 비명 횡사 논란에도 민심이 민주당을 선택한 만큼 이재명 대표 중심 당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대선 재도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지역구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에서 큰 차이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캐스팅보트인 충청에서도 민주당이 20석 이상 우세를 보이면서 중원 민심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지역구 254석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2석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103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서울 37곳, 인천 12곳, 경기 53곳 등 102석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보단 줄었지만 19석으로 집계된 국민의힘을 압도했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후보가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를 꺾었습니다. 60석이 걸린 경기에선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를 포함해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편법 대출 논란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성적 막말 논란을 일으킨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도 당선했습니다. 인천에선 14석 가운데 12석을 얻었는데 리턴 매치로 주목받았던 미추홀 을에선 남영희 후보가 현역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에게 이번에도 석패했습니다. 민심의 척도 충청에선 전체 28석 가운데 대전에서 7석을 석권하는 등 21석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또 다른 승부처인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선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현재 12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원내 3당이 유력합니다. 선명한 정권 심판 메시지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지민 비조 전략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입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10석 이상을 얻을 거라는 출구조사 예측 결과가 공개되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일제히 환호합니다. 창당 한 달 만에 조국 혁신당의 원내 3당이 현실화되면서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2번 조국 대표, 신장식 대변인 황운하 의원 등이 당선권에 들어간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다른 제3지대 정당들과 달리 검찰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선명한 정권 심판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비례 정당을 표방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지지를 호소하는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을 폈는데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의 39.2%가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선택해 전략적 분리투표가 상당 부분 현실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력해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낮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이번 총선 경기 고양 갑에서 5선 도전에 실패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늘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정계 은퇴 선언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오늘은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심 의원의 낙선과 함께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중 2,965만 4,450명이 투표해 67%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총선 투표율인 어제 투표 마감 후 저녁 7시 30분쯤 공개한 잠정치와 같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보다 0.8%포인트 높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로 기록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게임 칩을 현금으로 바꿔준 업주들과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업주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가려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법상 술집에서 카드 게임은 할 수 있지만 게임에 이용하는 칩을 현금과 바꾸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홀덤펍을 불법 운영한 업주 3명과 사행성 게임장 업주 1명, 그리고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28명을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들은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의정부시에서 홀덤펍과 게임장 등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베팅한 금액의 10에서 20%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홀덤펍 칩은 한 개에 최대 현금 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업주들은 SNS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가려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영업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영국까지 참여하는 미일영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백악관 정상회담 뒤 바이든 대통령은 군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까지 세 나라가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북한과의 대화 모색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핵 문제에 한미일이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선 힘이나 위협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날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이 요청하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 문제를 동맹과 공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추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 정부의 숙제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6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래서는 올해 안에 금리가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가 3.5%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2월 3.2%에서 한 달 사이에 0.3%포인트 올랐고 작년 9월 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전문가 전망치 3.4%를 뛰어넘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1, 2월 물가도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었던 만큼 물가가 고개를 드는 기세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작년 하반기 3%대로 들어섰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는 각종 서비스 요금이 계속 들썩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1년 사이에 22% 오른 게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내릴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오늘 물가 발표 이후 16%까지 내려갔고 9월에나 첫 인하가 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 악재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좀 늦어지더라도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주요 지표는 실망감을 표현하듯 일제히 1% 안팎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지난해 나라빚이 6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대치인 112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4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의 호조 등에 힘입어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에서 10일 수출액은 164억 4,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립니다. 현재 중북부 지역에는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도 가끔 약한 빗방울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의 비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호남과 제주는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중부지방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일부 비가 내려도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건조특보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 22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유난히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식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그제보다 1.68포인트 오른 2706.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 장비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생명보험 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7포인트 내린 858.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도, 습도는 45%입니다. SBS 낮 종합 뉴스 진행의 윤현진이었습니다.